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를 간단하게 한번 복습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다녀오신 그 지역인데요.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믿어서 이방인들이 성도되어진 그런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외부로부터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제 놀라지 말고 이겨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계속 함께 했던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특히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요. 나그네, 거류민이란 이 단어를 쓰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참으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모든 서신들을 정리하면서요,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인 본문의 제목 역시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인 거죠. 그러면 고난을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주께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몇 가지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려면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1장부터 4장까지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5장은요,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 나와져 있는데 나이가 많은 지도자들에게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한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원해서 하라. 또 인간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겁게 하고 또 권세를 부리지 말고 섬겨라 등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단어가 본이 되라라는 것이죠. 즉 먼저 실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적용을 하라고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이 되면서 섬겨야 하는 대상을 뭐라고 남아져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양으로 비유하면서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어지는 그 앞에 누구에게 본이 되라고요?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면밀하게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만의 특별한 단어, 좀 독특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물고기가 어떤 상태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신선하고 살아있는 이 여부에 따라서 그 수고한 대가를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살아있다라는 이 자체, 살아있고 죽어있다는 것은 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소망은요, 어떤 소망이 진짜 소망이어야 됐을까요? 산소망이 진짜 소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두 번째로 강조해왔던 단어는요,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2장을 보면 다섯 번이나 여러 가지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왜 베드로에게 돌이 중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한번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꾸시죠? 개바라고 바꿔주십니다. 이 개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돌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돌에 관련해서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양입니다. 베드로에게 양이란 단어는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나를 죽이는 단어입니다. 또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일깨워주는 나를 살리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본을 보이되 양무리에게 본을 보이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했듯이 베드로 또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에 바울이 벨릭스를 야단치거나 정죄의 말을 하거나 또 행위의 의로움으로 이야기했기보다는 구속사에 복음의 설명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시간의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늘의 언어로만 설득되어지고 권면으로 땡이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적용도 안 되는 하늘의 언어로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한 괴수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양입니다. 이 단어가 나를 죽이고 나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목회자로서 행동의 본이 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의 본이 되려고 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도 했었고요. 또 새벽 기도가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이 새벽 기도에 또 이 불을 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목회적인 이 뜨거움이 있어서 목청 높여서 기도를 이렇게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맡았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면 이 청년들을 데리고 또 인근 식당에 가서 거의 매일 아침을 먹여서 출근을 시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요일은 따로 부서별 기도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저녁에 수요 기도회에도 나갔습니다. 또 양육의 본도 보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육자로 본을 보였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다섯 개의 양육반을 돌리면서 양육자의 그런 본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교회에서 이 행동의 본을 보였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기도 하고 또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며 참 많은 사람들을 대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도자의 본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헌금하는 것과 또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느 한 학교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안에 학교 강당을 예배처소로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를 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회가 학교를 인수하게 되어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니까 성도들의 이 물질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이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거룩한 부담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을 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헌금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금을 드리면 새로운 곳에 그 예배당에 마음도 갈 거고 그러면 관심과 생각도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은 부서에 한 30명 정도의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그 리더들을 모으고 꽤 큰 금액을 작정했습니다. 꽤 큰 금액을 작정하고 각각이 얼마씩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혹여나 나오지 못하면 나머지는 내가 작정해서 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원했던 금액만큼이 나오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빌려서까지 그 작정 금액을 채워서 그렇게 헌금을 했었기도 했었습니다. 또 청년부 내에서 어떠한 친구가 단기 선교나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또 어디에서 돈을 마련해서 그 친구를 후원하기도 하고 또 선교 헌금을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청년부 내에 신학교를 준비하는 청년이 있으면 제가 임의로 또 간사로 세웠습니다. 간사로 세워서 저의 이 받는 사례비에서 따로 일부분 따로 드려 그 간사님의 사례도 주고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것도 엄청나게 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서실을 대청소를 한번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온갖 걸레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젖은 걸레, 마른 걸레, 윤내는 걸레, 기름 걸레, 창문 걸레 등등 해서 저 동안 기름 여러 가지 걸레들을 가지고 오고 구석구석 다니며 창문이고 창문틀이고 천장이고 모든 이 집기 도구들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이사하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입으로 섬기는 것보다 손과 발의 행동이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본을 보이니까 글쎄요, 따라오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뒤집어져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이런 본을 보여줬는데 결과가 그렇게 막 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열심히 하면 될까 해서 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본을 보이면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먼저 본을 보이고 행동하고 애쓰는데 좀 따라와주면 어떨까? 이렇게 사역자가 수고하고 열심인데 그 절반만이라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질문에 답이 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 오고 말씀을 준비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 질문의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없이 나의 열심에 본을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베드로의 양과 같은 그런 단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받았던 그 양과 같은 단어가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회개를 하게 한 그 한 단어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본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히의 본을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양육을 받으면서 베드로의 양과 같은 단어를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양육 마지막 주에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죽은 개 같은 나라는 이 단어에서 저의 신앙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요, 이 목회자라는 신분에 갇혀서 인간적 열심의 본을 보이게 되면 사역이 잘 될 줄 알았던 그런 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열심의 본을 보이는 것은요,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 없던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있던 사역의 자리는요, 그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죽은 개가 되어야 하는데 거룩한 척하고 있던 이 개가 된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그 누구 앞에서라도 자유롭게 이제 본을 보이면서 이야기하고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고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서 택자의 본을 보이려고 하신다라고 이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목장에서 입만 움직이는 권면과 처방을 많이 하나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섬김을 많이 하나요? 나는 권면할 때 하늘의 언어를 쓰나요? 나를 살리신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두 번째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려면 두 번째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의 처방을 내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는요, 이미 1장 13절에 한번 나왔고 또 4장 7절에도 근신하라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고요. 자, 이만큼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을 봐서는 베드로가 내리는 처방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이 강력한 처방의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를 좀 쉽게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반대되어지는 의미, 근신하다라는 반대되어지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금방 이해되어집니다. 반대되어지는 의미는요, 취하다, 중독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어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어딘가에 집착하거나 중독됨 없이 취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고난의 사건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해서 마음을 빼앗겨 이 염려와 근심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자유함 없이 고립되어 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염려 자체에, 고난 자체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자체에 고립되어져 취해 있는 상황을 가지지 말라고 말할 때 오늘 이 베드로가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 염려하는 것에 마음을 뺏겨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할머니께서 목회자로 소원하신 대로 응하면서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방종의 삶을 막 살아갔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다가 어머니와 결혼한 이후에는요, 요식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워낙 손재주도 좋으셨고 또 씀씀이도 크고 사람들을 좋아하셔서 처음에 이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한 것이 장사가 잘 되어서 어떤 한 켠에 이 말 그대로 작은 실비식당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가 잘 돼서 2층까지 있는 식당으로 옮겨졌고 더 확장되어서 이제는 이 숯불갈비, 그러니까 그 일대의 가장 큰 숯불갈비 집을 오픈하게 되어졌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지고 돈이 불어나니까요, 뭐가 모일까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이런저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 소련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그리고 소비에트 연맹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질 좋은 공산품들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그런 무역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아버지께 제안이 왔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금을 대고 다른 사람들은 인맥과 연주를 통해서 판로를 열어보자 그렇게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한번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서 저의 고향에 있는 빌딩 중에 가장 높은 빌딩에 그 좋은 사무실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수차례 러시아를 답사를 오고 가면서 참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가고 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신기한 것들도 많이 다녀오시면서 가져왔던 기억이 납니다. 뭐 웅담, 녹용 그리고 이 좀 해계망측하게 생긴 해구신이라는 것도 가져오시고요. 또 막 여러 가지 러시아제 쌍안경도 가져오시고 참 많은 것들에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업이 열려지고 활기가 띄어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처럼 믿었던 이 삼촌이라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재정을 몰래 개인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의로 은행권에 많은 빚을 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충분히 은행에 이자를 빚을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엄을 주고 받아왔는데 이 엄을 회수하지 못하고 또한 은행권의 빚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부도가 난 것이죠. 그래서 식당과 집에 있는 모든 돈 되는 물건에는 빨간 딱지들이 막 붙어져 있었습니다. 제 물건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많은 물건들을 제 것이 아닌 눈에는 보여져 있지만 제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이 부채를 갚지 못해서 도망에 도망을 다니셨어요. 만약에 지금의 우리들 교회의 방식이었다면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면서 이 값을 치르며 해석을 하려고 했을 터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고 피하기만 했습니다. 자, 이 장사를 그만두면서 식당의 문을 닫았겠죠? 그러면 이 식당의 문을 닫은 곳은 아버님께서 도망다니기 위해서 숨어있는 그런 은신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한 번씩 아버님이 있는 데에 가서 아버님 얼굴도 뵙고 또 아버님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또 집에는요, 한 번씩 오실 때마다 농 한 칸을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이닥칠 모를 사람들 때문에 그 농에 비어서 거기서 숨으려고 그렇게 장소도 마련했었죠. 어느 날 아버님께서 식당에 가 계셨는데 엄마와 저가 그 아버님을 보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문이 열리더니 경찰들이 따라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모르고 그 문을 잠그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경찰들이 들어와고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아버님께서 연행돼서 경찰들에게 그렇게 붙들려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많은 상실감과 이 어렸을 때의 그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었을까요? 이제 가장인 아빠가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는 먹고 살까? 그리고 내가 아끼는 것들이 물건도 빼앗겼고 내가 아끼는 사람도 빼앗겼다라는 그런 엄청난 이 불안감의 염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머니와 함께 이리저리 다니면서 아버님 나오게 하려고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엄을 회수하려고 이리저리 다녔고요. 아까 말했던 그 삼촌이란 사람들 집에 잠을 자고 버티면서 돈을 다시 좀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그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렸었죠. 가장이 없는 집에 다시 아버지를 모셔와야 된다는 이 집착에 완전히 고립되고 취해버렸습니다. 자, 그 뒤로 이 상실감에 의한 중독이 생겨났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이 좋은 것을 꼭 가져야 되고 또 이 좋은 것에 똑같은 것을 몇 개를 사게 되었습니다. 언제 없어지거나 빼앗길지도 모르는 이 불안의 염려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중독이었습니다. 최소한 좋은 것,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은 두 개 이상은 있어야 됐었습니다. 이게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또 언제 이것을 다시 내가 구입할지 모른다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염려가 나를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걱정이 나를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중독되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나도 모르게 찾게 되는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못하게 취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13절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1장에서도요, 1장의 첫 부분에 인사할 때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자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그네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독특한 그의 단어로 이들을 성도를 가리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의 이 고민과 염려가 무엇일까요? 나그네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안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은혜에 굳건히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몰라서 좌우로 흔들리는 이 나그네에게 오늘 마지막에 끝에 인사해서 굳건하게 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불안과 고난을 굳건히 서게 해주는 은혜의 말씀이 있으신지요?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약속의 한 단어가 있으신지요? 혹여나 그 은혜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고난 가운데에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그 한 단어, 고난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본을 보여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죄인에게 구속사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열심이 본을 보여서 지도자의 길로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낙담과 좌절에 빠져 초심을 잃어버린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죽은 개 같은 저를 살리시고 소생시키는 우리들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신앙의 고백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셨으니 이제 세상적인 중독과 취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 모으고 없어질지 모르는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을 준비하여서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굳건히 서 있는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의 말씀처럼 양무리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구속사의 팔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목장, 양육에 기름 부어주셔서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배당으로 나와 회중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의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목장에 참석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깨달아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축제를 통하여 많은 새 생명들이 교회로 인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금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으니 영혼에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목장에 정착하셔서 택자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구속사의 가치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알아가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의 신앙과 철학, 사상과 이념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창조 질서를 받아들여서 부모를 존경하고 이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주셔서 설교와 문서, 방송 사역과 큐티 사역, 목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낮아지고 섬김의 본이 되어지는 위저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성혼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와 평등법, 차별금지법 같은 이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 숨지겨 있는 지하교회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들로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닫혀있는 나라들이 열려지고 복음의 길이 놓여지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난 가운데에 염려를 주께 맡기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현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공통의 기도 제목들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 천국 본향에 소망이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본을 보여서 염려를 주께 맡기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목사님의 육체의 강건함과 체력을 허락해 달라고, 또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사역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현장의 예배의 회복과 각종 양육들이 구속사의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극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그들이 인내의 적용을 가지도록, 동성애 합법화가 막아지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선교사들의 안위와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